사무엘하 7장 27절 구약성경 475페이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뭐 기도에 몇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차원과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보다 높은 단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내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그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의 기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셨으니까 중첩됩니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서로 중첩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전체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대충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언약 궤는 그 텐트, 성막에 거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언약궤에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성막이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것이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실로로 옮겨가고 다시 세겜으로 갔다 베델로 갔다가 다시 실로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다윗 때에 드디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열두 지파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열두 지파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언약궤가 다른 지파로 옮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못 움직이게 그냥 집을 딱 지어버리는 겁니다.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땅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 마음에 자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의리의리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텐트에 그냥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안 팠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선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한다?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지금 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한다고? 다음 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건축할 것 같았으면 내가 진작에 건축하라고 그랬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7장 1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져줄 거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에게서 나오는 그 씨가 내 뒤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세워줄 거야. 여러분,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십니다. 그렇죠?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져줄 거야. 너의 그 집은 영원할 거야 라고 차원이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보다 항상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2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만 한번 보면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4절까지 계속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한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반역한 자들이 이렇게 평안한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4절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 기도인데 사실은 이 불평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능히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걸 읽고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어떻게 말과 경주합니까? 말과 경주하는 사람 보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기도할래? 악인이 형통하다고 대적하는 자가 평안하다고 나한테 지금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보행자들, 걷는 자들하고 경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세웠는데 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지금 말과 경주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세웠는데 아니 기껏 악인들이 좀 평탄하다고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형통하다고 그걸 불평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래? 언제까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그거 풀어달라고 기도할래? 언제까지 여기 아픈데 저기 아픈데 이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할래? 물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노후 걱정하면서 예?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래? 맨날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내가 너를 말과 경주할 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경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과 경주하기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할 때 말과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죠?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이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그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있다라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윗이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다윗이 알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윗 왕조만 솔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의 약속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은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다윗 언약.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거론됐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게 혈통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했던 선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에녹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삭, 야곱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혈통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왕조, 이스라엘 왕조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달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거기까지 아마 내다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그 뭔지 모르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가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제 13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예?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 알고 기도했을까요? 예?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100% 몰랐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약속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으라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생명의 삶 시간에 우리 성령 체험 시간도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뭐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안 잡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예.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부흥이 뭔지 알고 기도하세요? 예? 역사적으로 부흥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주서 들은 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물론 개인적인 부흥은 각각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집단적인 교회적인 부흥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들었지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약속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옆에 어떤 흑인 여성이 이게 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게 한국에 이분이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간대요. 그 조영기 목사님 어머니 그 예. 그래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공항에서 가깝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예. 대단히 유명한 교회고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왜 비웃으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한인 교회들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회상하며 날마다 소망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차원은 아주 적어요. 우리 기도 제목들은 아주 적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차원은 아주 작아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로 이 약속 믿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말과 경주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